마태복음 19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제 이어서 부자 청년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 이 설교는 세 번에 걸친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나오고요. 우리 어제 보았던 내용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도 다시 이 청년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나옵니다. 앞서 나왔던 설교를 생각해 보시면 이혼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버리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처음에는 이제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 대화를 하실 때에 그럼 도대체 그 율법은 왜 주어진 것이냐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대화에서 아니 십계명 다 지켰는데 그러면 십계명은 왜 주어진 것이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이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먼저 청년이 질문을 하고요. 다음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20절에 보시면 청년이 하는 말이 나오죠.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 이게 뭐 헛말이든 아니면 진실한 것이든 여하튼 이 율법을 다 잘 지켰다 하는 그 자체로도 사실은 참 훌륭한 일이고 또 칭찬들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알고 있기에 율법 다 지키면 된다 이 정도일 것 같은데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뭐가 아직도 부족한 겁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뉘앙스가 나오지 않잖아요. 어떤 톤으로 이야기했는지가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정말로 궁금해서 아니면 아 나도 좀 뭔가 좀 부족하다는 게 좀 느낌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시면 제가 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지켰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다 지켰는데 그것 말고 또 뭐가 부족하단 말입니까? 잘 몰라서 어찌 보면 예수님께 항변하듯이 이것만으로 안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이 청년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 질문 자체에 정답이 들어있어요. 무엇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만 지키는 것으로는 영생을 얻기에 부족하다. 예수님 이렇게 지금 이제 앞으로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21절에 나오면 21절을 보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특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말씀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해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순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순종을 못하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죠. 예수님이 정말 어찌 보면 이 가시로 우리 심장을 찌르듯이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첫 번째 대답은 이겁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게 예수님의 핵심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만 지키는 것으로는 온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웃사랑과 관련된 계명들을 쭉 주셨는데 십계명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충분하게 다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 내용은 네 옆에 있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이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본래적인 뜻은 그리고 온전한 뜻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해만 안 끼치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다 선하고 좋았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모든 게 풍성해 보였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와를 붙여주실 때에 하와에게 너 앞으로 이제 아담에게 가서 해코지를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붙여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완벽하고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하와에게 가서 아담을 돕는 자가 되라 이러라고 붙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온전한 뜻, 원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본래의 뜻은 해를 끼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돕는 자가 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해야 된다. 네가 하고 있는 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10%, 20%, 50%쯤에 해당하는 것이고 첫 걸음을 내디딘 것에 불과할 뿐이고 100%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온전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온전하게 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십계명이 원래 가지고 있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이제 돌아가라는 거죠.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뭐 정말 이 문자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여유돈 그걸 가지고 구제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소유, 이 소유를 갖기까지 사실 뭐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안 먹고 안 쓰고 나름대로 부지런히 성실하게 땀 흘려가면서 일해가지고 이 소유를 얻었을 텐데 네가 얻었던 그 모든 소유들을 가서 팔아서 넉넉한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보면 차라리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러면 고민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좀 뭔가 헌신할 만한 마음이 생기는데 누구에게 주라고 하셨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할까요? 왜 가난할까요?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을러서 혹은 열심히 살지 않아서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생각하냐면 돈이 많은 사람은 나는 부지런하고 돈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게을러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돈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죄가 많아서 가난한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을 그런 생각이나 이 고정관념에다 대입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네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얻은 그 모든 것들을 저 게을러 터진 사람 저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이 저주를 받은 사람 그 사람한테 다 줘버려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을 일정 부분 잘라서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해라. 이래도 쉽지 않은 방법에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네가 얼마나 애지중지했느냐 그걸 팔아서 그거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 줘봤자 탕진하고 없앨 것처럼 보이는 그 가난한 이웃들에게 줘라. 지금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 없는지 억만가지 이유를 다 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할 수 없는지를 수없이 댈 수 있는 그런 참 명령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네가 갖고 있는 귀한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하찮은 그리고 게으른 어찌 보면 죄가 많은 네 옆에 있는 그 이웃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이 대화가 처음 시작된 이유는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이 질문을 이렇게 했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보화도 얻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영원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게 구원을 받는 길이고 이게 영생을 얻는 길이고 이게 하늘에서 보화를 얻는 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땅에서 100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받는 것만이 그거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받는 건 아니에요. 하늘에서 받는다고 하시죠. 이 땅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금은보화로 받는 게 아니라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들을 받게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네 번째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죠. 그리고 돌아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네가 갖고 있던 것들을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다 처분하고 처리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부터 나를 따르도록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죠. 자,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 청년이 어떻게 했는가? 22절에 보면 이 청년의 반응, 행동이 나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은 그냥 쭉 기록을 해놨어요. 시간과 상관없이 쭉 사건을 기록해놨는데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22절에 청년이 반응을 하거든요. 이 반응을 보이는데 이 21절과 22절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이 있었을까 늘 생각해 봅니다. 이 청년이 말씀을 듣자마자 아, 안 되겠다. 그리고 그냥 곧장 안 됩니다. 이러고 가버렸을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을까? 가끔 제가 청년들에게 묻거든요. 너 같으면 만약에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청년들도 다 고민을 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자, 여기 장로님 권사님에게 만약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0초도 안 돼서 난 못합니다. 이러고 가시겠습니까? 아니 그 앞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고민을 하겠습니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은 이거예요. 그 앞에서 10분쯤 고민하는 거예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고민을 막 하다가 예수님 아무래도 다 순종하기는 어렵고 한 3천만 원쯤에서 퉁치면 안 될까요? 뭐라도 이제 뭔가 이제 순종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다 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내 딴에는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최대치를 뭔가를 좀 얘기하고 좀 뭐라도 좀 이렇게 협상을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곧장 그냥 아 나 못해 이렇게 돌아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22절에 보면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갑니다. 이 청년이 아 예수님과 나는 뭔가 안 맞아 이러고 기분 좋게 간 게 아니고 근심을 하면서 간 거예요. 근심을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에이 하고서 승질내면서 돌아가건 아니면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가건 여하튼 불순종은 똑같은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결국 이 청년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택합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이웃에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 정도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이건 따라가지 못한 거죠. 이건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그냥 훌륭한 종교인으로 살아야지 이렇게만 된 것이고 영생 또 천국에서 보화가 있는 삶 그와 같은 삶은 내가 그냥 살기 어렵겠다. 이렇게 포기하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본문 내용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이 두 번째 질문 대답과 관련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를 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 간단하죠. 이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냐면 돈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하나님이 주신 그 돈을 네가 열심히 벌었던 그 돈을 네가 무엇보다도 아꼈던 그 돈을 이웃에게 네가 봤을 땐 자격 없어 보이는 이웃에게 네가 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이건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말하는 것을 드리고 이제 이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겉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런 표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시간도 드리고 돈도 쓰고 마음도 쓰고 계속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이래야 이제 그걸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부분에서 이게 온전해야 된다 말씀하실 때에 미워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 네 것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항상 잘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보면 제가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순종한 사람이 있다고 쳐도 그 사람이 성도들 100명 중에 몇 사람이나 될까? 맞지 못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내 땅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서 막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부족한 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때는 그게 잘못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아, 그게 잘못이었구나. 그게 죄였구나. 뒤늦게 깨닫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서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만약 이웃에 줬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합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조차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주었더라도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이러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섬겼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개를 뻣뻣이 쳐둘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이 청년이 보였던 태도가 그거잖아요.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이랬잖아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순종해도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 태도를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게 잘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사실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 성도들이 상처를 받거나 마음의 부담을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잘 설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 내용이 지금 뭐냐면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이 교회를 옮기게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은 경우는 자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입니다. 애 그따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믿음으로 키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 교회 떠납니다. 두 번째로 많이 옮기는 게 무엇 때문이겠어요? 돈 관련된 얘기입니다. 돈 관련된 얘기하면 결국에 다 마음이 다칩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어떤 선호하는 정치적인 집단이 있으면 목사님이 아무리 그거 맞다 틀리다 이야기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교회를 옮기는 한이 있어도 정치 색깔은 안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하는 뜻이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이웃에게 상처를 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다툼이 생길 때 거의 대부분 어디서 생기나요? 돈 때문에 생긴다고요. 돈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가 뭐 남의 얘기처럼 많이 하지만 부모, 형제 간에, 자식과의 사이에서 뭐 때문에 관계가 제일 많이 틀어지나요?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주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냥 이웃을 싹 빼버리고 지워버리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내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다 줄 수 있을까? 내 자식에게 다 줄 수 있을까? 내 형제에게 다 줄 수 있을까? 절대로 형제에게 다 못 줍니다. 제가 여지껏 살면서 전 재산을 팔아서 형제에게 다 줬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웃에게 다 줘. 야, 이게 지금 말인가 손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그럴 것 같지만 자녀들 다툼이 생깁니다. 자녀들 사이에 돈 때문에 결국 분쟁이 생기고 결국에 싸움이 생긴다.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성도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유산상속과 관련해서 다툼이 생길 때 네가 5%만 포기하면 다툼을 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형제가 둘이면 네가 45% 갖고 다른 형제에게 55%를 가지라고 해라. 그럼 형제가 금방 얼굴에 이 웃음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돈을 조금만 포기하면 형제 간에 다툴 일이 없어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 내가 5% 포기했어요. 저쪽이 55% 갖고 내가 45% 갖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 형제가 기뻐하느냐? 대부분은 더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돈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거는요 정말 비참한 일이기는 하지만 요즘 막 한국 교회가 막 들썩들썩하고 난리거든요.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시고 나서 계속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고 그 교회에 아들 목사님이 부목사로 있는데 아들과 함께 분립해서 개척해 나가길 원하니 돈을 달라고 교회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한 40억을 달라고 했답니다. 처음에는 400억을 달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100억 달라고 했다가 지금 40억으로 내려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막 성도들이 막 시험에 들고 난리거든요. 결국 무슨 문제인가요? 돈 문제죠. 뭐 이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돈을 포기하면 깔끔한데 돈이 포기가 되느냐? 안 됩니다. 분이 포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건 정말 무거운 말씀이에요. 정말 무거운 말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냥 현실 속에서 보면 야,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이거 말고 야, 조금 더 벌겠다고 옆에 있는 사람 돈 좀 사기치거나 옆에 있는 사람 돈 끌어오지 마라. 그거라도 좀 해라. 이게 사실은 좀 더 현실적인 적용일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 뭐 얘기하려고 하면 끝도 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과연 내가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는 않는지, 내가 이웃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는 않는지, 내가 교회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솔직히 이야기하면 심지어 내가 내 자식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한테 돈을 줄 수 있나?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시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순종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이 말씀에 조금 발치라도 따라가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돈에 대한 욕심, 집착, 이게 비단 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가 내 옆에 있는 성도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뭐가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고 우리 스스로 조금 더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자로 살고 있는 청년에게만 부담이 있죠. 그러나 주님이 정말 하시는 말씀은 나중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또 선포를 들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양쪽에게 다 말씀하시거든요. 부한 자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 구제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열심히 일을 해서 너도 네가 버는 돈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난한 형제들은 그냥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언제든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주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또 내 옆에 있는 성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자기를 져서 복종시키고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경제적인 넉넉함을 복으로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돈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자들, 믿는 자들,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유익들보다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귀한 유익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과 영생에 가장 귀한 가치를 두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보화를 얻고 소유하고 누리는 것보다 천국에서 받게 될 보화를 더 귀히 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에 내가 좋아하던 돈, 내가 좋아하던 다른 무엇보다도 내 옆에 있는 지체를 귀히 여기고 또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담을 갖지만 순종하지 못하여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과 행함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